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요즘 남조선은 따뜻하다 못해 한낮에는 더울 지경인데요. 더운 날씨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한 도시를 떠나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저 역시 당장이라도 짐을 싸들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북조선의 자연도 무척 아름답겠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금강산과 천지연 폭포 그리고 평양도 무척 멋진 곳일 것 같아요. 이런 저의 궁금증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이맘때 북조선 날씨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서울 날씨하고 평양 날씨가 그냥 1, 2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갈 만한 지역이 해외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서만 다녀야 되는데 평양에는 보통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고 지방에 있는 지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금강산이나 묘양산, 뭐 칠보산 이런 명소들이 좀 갈 수 있을 만한 것인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언젠간 통일이 되면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남조선의 멋진 곳을 한 군데 소개해드릴게요. 매년 봄마다 남조선의 남쪽 끝자락 진도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기적이 펼쳐지는데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사람뿐만 아니라 큰 뚜렉도르나 버스도 같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죠. 이곳에서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찰나의 순간을 직접 걸어볼 수 있어서 신비한 자연현상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피에르 랑디라는 사람이요. 이 광경을 목격하고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프랑스 신문에 소개한 이후에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방송에서도 세계 10대 기적 중 하나로 소개되면서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유명해졌어요.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꼭 한번 가볼 거예요.
남조선에 이렇게 신기한 것도 많네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네요. 성경 이야기를 빗대어서 표현한 게 재미있네요. 혹시 오늘 나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인가요?
맞아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피를 기둥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의 집은 사람들과 동물의 장자를 모두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운 애굽의 바로왕은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장한 남성만 60만 명이 되고 노인과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 되는 정도 되는 규모로 짐을 싸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세는 애굽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맞아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애굽을 탈출한 뒤 사막에 들어섰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는 애굽을 나오면서 요셉의 해골을 먼저 챙겨서 나왔어요. 요셉이 후손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묻어달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은 자기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 그 땅의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와 풍속을 지킬 수 있게끔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서만 살 수 있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애굽 땅의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애굽을 떠나기가 더 힘들겠지요. 더구나 애굽의 타락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 배반하는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던 백성이기에 이방인과의 결혼만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왔어요.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도착한 뒤 400년이 지나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셨어요. 먼저 아주 커다란 구름 기둥을 보내셨어요. 그 구름 기둥은 하늘 끝까지 뻗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알려주는 리정표와 같았어요.
대한 구름 기둥의 일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를 덮었어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로 덮어주려 했던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움직였지요.
또 밤에는 어땠을까요? 광야의 밤은 너무도 추워요. 밤하늘의 별들은 밝게 빛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벌판에서 잠들면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줬어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홍해에 도착한 백성들은 난감해졌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배가 보이지 않는데 구름 기둥은 분명히 그들을 홍해 바다 앞까지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요란하게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비록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합의했지만 생각할수록 아깝고 억울했던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용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냈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던 것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어떤 말이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예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그럼요.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요.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 여리고성에서 다시 홍해 바닷가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있으니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 이러다가 모두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 아닐까? 배가 없으니 바다를 건널 수도 없잖아.
맞아, 맞아. 이제 우리는 곧 죽게 될 거야.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실 거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지?
백성들은 한탄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이보시오 모세,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이오? 당신이 하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시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소. 죽기밖에 더하겠어?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모세도 답답했지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실지 지켜보도록 하시오.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소. 우리는 모두 죽고 말 것이오.
백성들이 소리치자 모세는 다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오. 나는 그분을 믿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오. 우리를 구원하실 거란 말이오. 당신들은 이제 우리를 뒤쫓아 왔던 애굽 사람들을 오늘 이후로는 절대 보지 못할 것이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야기 제목은 피리 부는 늑대예요. 새끼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양은 몰래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끼 양의 눈앞에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큰일 났네요. 새끼 양이 곧 잡혀 먹히겠네요.
어쩌면 새끼 양이 지혜로워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늑대는 새끼 양을 보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잡아먹기 위해 달려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새끼 양이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늑대님, 저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새끼 양의 죽기 전에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살려달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소원이 뭐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춤을 추고 싶어요. 제가 춤을 잘 출 수 있게 늑대님은 피리를 불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늑대는 잡아먹기 전에 새끼 양이 춤춘다는 것을 구경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승낙했지요. 늑대가 피리를 불자 새끼 양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언덕 너머에서 사냥개들이 짖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사냥개들은 피리 소리가 들리면 사냥감이 나타났다는 소리로 알아듣고 피리 소리가 난 장소로 달려오게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많은 사냥개들이 달려오자 늑대는 피리를 내덩댕이 치고 숲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꽤 많은 새끼 양은 무사할 수가 있었지요.
오, 재밌네요. 죽을까봐 두려웠던 새끼 양은 이렇게 목숨을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모세의 말이 끝나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아서자 애굽 사람들이 있던 곳은 아주 캄캄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불었어요. 그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던 홍해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몰았어요.
바닷길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길의 양쪽에서 벽이 되어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가자 애굽 병사들을 가렸던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바닷길이 생긴 것을 본 애굽 병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신기해서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린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과 병거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이 났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가지고 있던 병거의 바퀴들을 벗기셨어요. 병거가 부서지자 뒤에서 따라가던 말과 다른 병거들이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애굽 군대들을 혼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빠르게 뒤쫓지 못하게 하셨어요. 빨리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말과 병거와 사람들이 뒤엉켜 혼잡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빨리 군대를 정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어린 아이들과 노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이동이 빠르지 않았고 이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러나 애굽 군대도 열심히 추격해 거의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열 발만 더 내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가 되었어요. 애굽 군대가 홍해를 건너 맞은편 땅을 밟으려고 하는 순간 바닷물로 만들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게 하셨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서 헤엄쳐 무태 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다시 또 내려가게 하셨어요. 큰 파도가 쳐서 애굽 군대와 말과 병거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를 또다시 바닷물로 덮었어요.
애굽 군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모세와 미리암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통해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으니까요.
아마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 일 후로 애굽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엄두를 내지 않았어요. 미리암은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했어요.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았어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와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용하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이 막혀 있거나 길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길을 아시고 길을 배워주세요. 그리고 길이 없어졌다면 길을 내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막막할 때가 많으셨죠?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낙담이 되시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다 한가운데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시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바다를 멈추시고 그 물결들을 한 곳으로 모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낙담 가운데 길을 내시고 막막한 가운데 역사하셔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홍해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서요, 우리 자녀들 아니면 우리 조카들에게 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두 분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할게요.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솔직히 우리가 크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나 복잡한 일들이 생겼을 때 크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두려움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위기심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고 군심을 안고 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성경과는 또 다르게 내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크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조카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큰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살 때 그 결과의 빛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을 돌이켜볼 때 그때나 하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어려움은 똑같이 와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하고 안 만났을 때 차이는 정말 내가 믿고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내게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100%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서 지금 그 홍해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벽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하신 그 정말 일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거를 제가 정말 그 행복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믿음의 고백이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월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아, 두 분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아, 참 저도 좀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목사님, 저는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친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랑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와, 어디로 계속 계획했나요?
아, 지금 이제 대만 그리고 뭐 베트남 이 중에 이제 어디를 갈까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좋겠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저는 먹을 거가 맛있게 먹으려면은
대만인가?
대만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휴양하고 놀 거면 좀 베트남을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이 좀 물가가 싸서 네. 그렇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 대만으로 네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대만 당첨입니다. 네, 우리 미수자매님은요?
저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네. 친구랑 같이 놀러 다녀왔거든요.
아.
북조선에는 압록강이 있다면 남조선에는 한강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강. 친구랑 한강에 다녀왔어요.
와.
네, 그래서 밥도 먹고 좀 놀다가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네, 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참 저도 이번 달 안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강 가서 자리 펴고
아.
멍 때리기.
네, 이번 주에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 아침에 닫힌 무덤이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깊은 절망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께 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의 공로로 다 이루심을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히 용납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의 부활의 호흡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망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인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예언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식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혹시 구약과 신약이 각각 몇 권인지 아시나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전체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딩동댕동 아주 훌륭합니다. 대신 상품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네? 성경 전체 66권은 총 몇 년에 걸쳐서 쓰여진 말씀인가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나요?
네, 쓰여진 연대가 대략 1000년에서 1500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성서학자마다 약간 달라서요. 1000년에서 1500년의 세월 속의 저자는 대략 한 40명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의 시대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시대를 달리면서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농축되어 많은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 엮어낸 책이 성경이란 말씀이네요.
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되고 엮어졌는데도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와, 이걸 얘기하는 미소자매가 더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책이죠. 그리고 결국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신약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구약 시대 때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와서 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도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지 그냥 실없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우리가 버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인생이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읽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이잖아요.
두 달 전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붙여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쌍둥이인데도 그 두 사람이 성격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에서는 남성답고 좀 화통하고 활동적이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면에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늘 소심한 것 같고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어쩜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전혀 다른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야곱을 보면 형이 활달하고 남성답고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는 좀 열등감으로 왔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늘 엄마 곁에 붙어서 조용히 지냈던 것이군요.
그런데 야곱은 좀 꽤 보였던 것 같아요. 형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지 우연인지 계획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걸 본 에서가 먹고 싶어서 좀 달라 그러니까 네, 형님 드세요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배고픈 형과 거래를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렸고요.
형에서는 그래 뭐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 너 가져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받아서 후루룩 잘 먹었어요.
에서는 그러고서는 가만히 자기 방에 와서 생각을 냈을 때 화가 날 수도 있었겠어요. 야곱 이 녀석 참 개쓰만해. 겨우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 하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와,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거죠. 지금 보면 야곱과 에서는 자라가면서도 그렇게 형제애가 그렇게 좋다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형제 간의 사이가 서로 좋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색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야, 네가 장자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하길 원한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가고 싶구나. 그러니 지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사냥해온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신이 나서 사냥하러 들러 나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에서만 불러서 축복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신났겠죠.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그것을 보더니만 예, 야곱아, 지금 에서가 사냥하러 갔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아버지는 어차피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네가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기도를 받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에서의 어머니잖아요.
이게 참 편애를 하는 것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애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어머니 그러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니네 아버지는 어차피 눈이 잘 안 보여. 목소리도 그렇고 몸도 만져보면 네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 테니까 염소털을 몸에 붙이는 게 좋겠어. 그래야 몸에 털이 많으니까 에서라고 생각할 테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몸에 염소털을 붙인 야곱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음식도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잘 대접하고 아버지 이제 저도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이삭의 눈이 잘 안 보여서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너는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 같구나. 이리 와봐라.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하잖아요.
맞아요. 성경을 말씀을 읽는데 들킬까봐 제 마음이 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미 염소털을 몸에 붙였잖아요. 이삭이 만져보더니 털이 많은 걸 보니 에서가 맞구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기도를 실컷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가서 아버지 음식 가져왔어요. 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는 거죠. 아니 조금 전에 왔던 에서는 누구고 넌 또 누구냐?
에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진짜 에서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이미 네 동생 야곱한테 너한테 줄 축복기도를 다 해줬다. 그래서 너한테 해줄 기도가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동생도 축복기도 해주고 형도 축복기도 해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축복기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삭은 동생한테 너에게 줄 걸 다 줬으니 더 이상 너한테 해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에서가 화가 많이 났겠는데요. 그렇죠. 장자의 유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유업을 귀하게 여기셨나 봐요.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고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전략에 의해서 야곱이 안수기도를 받은 것 같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었네요.
미수자매님 너무 설명을 잘 얘기해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자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에서인 것 같아요. 팥죽을 다 먹은 에서가 나중에 화가 났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왜 화가 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유업이 나에게로 안 온 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동생이 내 받을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에 화가 난 것이지 하나님의 유업이 귀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유업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죠. 형의 것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신방예배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모든 것들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귀하게 여겨야겠다는 다짐하게 됩니다.
미소 자매님, 미연 자매님 두 분 다 귀한 생각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났더니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란에 살고 있는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갔고요.
아이고 불쌍해라. 부모님 집을 떠나게 됐네요. 형 에서가 하란까지 쫓아와서 죽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지가 부엘세바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 넘어 하란까지 우리로 따지면 북조선에 있는 백두에서 남조선에 있는 한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라에서 38선까지 450km이고 38선에서 백두까지 대략 450km 되잖아요. 그러면 900km 정도 거리겠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마다 가로등이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험한 길을 지나면서 900km를 혼자 걷는다? 밤낮으로 장백상에서 개성 찍고 다시 장백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까요?
아, 진짜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급하게 도망하느라 먹을 것도 많이 못 챙겼을 테니까 더더욱 힘들었겠네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9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도망자 신세가 되어 걸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네요.
그러고는 처량하게 한 곳에서 머물러서 광야 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데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에 돌을 베개 삼고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들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절 12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꿈에 번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다리가 있고 이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꿈속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계속 하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의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군요.
맞아요. 야곱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꿈에서 깬 거죠. 잠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 혼자 걷는 여정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이 광야처럼 보이고 이곳이 광야가 아니라 보이는 이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렇게 깨닫는데요. 우리 미소자매님이 17절, 19절 읽어줄래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원래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베델이라고 바꿔서 부르게 된 것이군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는 야곱의 걸음이 패배자의 걸음, 도망자의 걸음, 좌절하고 포기해서 어쩔 수 없이 걷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걸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꿈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누실래요?
저는 야곱이 조금 괘씸하기도 했지만
그 조금
장자의 그 귀함을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눔을 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선함에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네, 없다는 말씀이 네. 생각났었는데요.
아멘.
아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를 더더욱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멘. 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귀한 나눔, 너무 귀한 나눔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오늘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멀리로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배도 고프고 네. 거의 900km나 되는 곳을 가야 되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네.
근데 그거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야곱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귀한 나눔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북조선, 우리 형제자매님도 각자 받은 은혜 새겨보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형인 에서에서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도망하는 패배자의 걸음이요 도망자의 걸음이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걷는 야곱을 굽어살피고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계속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기억합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걸음이 희망으로 가득한 걸음으로 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져버린 야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이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동일한 약속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북조선 형 이제 자매들 그리고 예언 자매와 미소 자매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아파여서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아말렉과 같이 우리 한민족 위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가운데 한민족 가운데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성취되리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언자매 미소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